더는 내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제 친구 중에 리더십 코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더는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누군가의 제안이었다. 그는 내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요즘 영 목사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처음 내가 보인 반응은 즉각 부인하고 방어적으로 구는 것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나는 쉽게 낙담하는 편이 아니었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거나 불안에 시달린 적도 많지 않았다. 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편이었다.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내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 상태를 알기 위해 나를 유심히 살펴야 했다. 내가 좀처럼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피한 말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 방면에서는 슈퍼맨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최소한 당신보다는 더 오래 버틸 자신이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도움을 구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다. 누가 봐도 구조를 받는 사람보다 구조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은가?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고층 건물 발코니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무기력하게 구조나 기다리는 신세를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내가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다. 도와달라는 말이 징징거리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다 큰 어른, 특히 남자가 징징대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심지어 이런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도 찾았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4절이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예전에는 내 집과 사무실 벽마다 이 글귀를 써서 붙여놓았다. 나를 다독이기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잦은 실패로 좌절감에 빠져있는가? 삶에 지쳤는가? 더 이상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로 매일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가? 불안에 시달리는가? 낙심에 있는가? 우울에 걸렸는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떨쳐버리고 눈앞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뭐라도 당장 하라. 이 방법은 적어도 나한테는 아주 잘 통했다. 결국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징징거리지만 말고 문제를 붙잡고 싸우라. 이것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다루는 그간의 내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 역시 혼자서는 역부족임을 온몸으로 느낄 무렵 리더십 코치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물론 입 밖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 나중에서야 나를 사랑해서 돈을 받지 않고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당시에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 리더십 코치와 약속 시간을 잡았다. 줌으로 첫 화상 미팅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는 리더십 코치의 정체를 간파했다. 나는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순식간에 그의 가면을 벗겼다. 잠깐, 선생님은 상담 심리사죠? 나 같은 사람이 거부감이 들까봐 리더십 코치라고 한 거죠? 그의 정체를 알게 된 나는 그에게 내 감정들을 최대한 설명했다.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을 마구 쏟아내고 말았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무너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몹시 지쳤다고 고백했다. 솔직히 내가 벌이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 힘들다고 했다.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내 힘든 점들을 정신없이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제가 무얼 하든 사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훈수를 둡니다. SNS에 무슨 글을 올리든 꼭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는데 새로운 일이 매일 또다시 더해집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삶이 버거워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모든 사람이 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게서 뭔가를 원하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의욕과 열정이 떨어진 것을 느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그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멍하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을 너무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왜 당장 저를 경계에서 빼고 다른 사람을 투입하지 않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제가 낙심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낙심이 됩니다. 문득 수치심이 밀려왔다. 아내는 약한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한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겠지만 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징징거렸다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했다. 물론 어느 시점부터 징징거리는 말투를 짜증 섞인 말투로 바꾸긴 했다. 나는 전에도 종종 너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대신 짜증을 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화를 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징징거리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최소한 무기력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리더십 코치, 아니 상담 심리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마치 병원에서 내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하루 스케줄을 물었다. 잠은 잘 자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나요? 가족과의 관계도 물었다. 아내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주변 인간관계도 물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있나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물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은 언제인가요? 나는 슬슬 방어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아, 그건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었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느끼나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방금 제게 이야기한 것들에 관해 예수님께 아뢰고 있나요? 이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다. 내 삶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하루하루가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날 다 해내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아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하고 싶었다. 외롭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생각만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탓하기 시작했다. 상담 심리사의 질문과 내 답변이 오간 뒤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어떤가요? 목사님의 방식이 잘 통하고 있나요?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내가 받게 될 줄이야. 그건 내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던 질문이었다. 교인 상담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상담을 할 때마다 나는 항상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라고 묻곤 했다. 남편에게 제발 좀 바뀌라고 소리 지르는 아내.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는 아버지와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SNS에 완벽한 삶의 모습을 올리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지만 실상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여성.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함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 이혼의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엉망진창으로 변한 삶 때문에 괴로워하는 여성에게 모든 교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는 목사에게 자기 일에서는 최고지만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기업 임원에게 나는 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는 이처럼 본인이 바뀌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던지던 질문이었다. 물론 상담 심리사는 내게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다른 이들에게 할 때보다 훨씬 정중하게 물었다. 비꼬는 느낌은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워낙 많이 해본 터라 그것이 수사적 질문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답이 너무나 뻔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우리 둘 다 지금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았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털어놓을 참이다. 하지만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먼저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의 방법이 잘 통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 잠시 시간을 내서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동안 당신이 잘 경청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든가? 혼미한 상태로 깨어있지는 않은가? 아침 시간에 처음 15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에 성경을 읽고 묵상한 적은 언제인가? 취미생활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가? 공과금 납부나 이메일 답장 같은 간단한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는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가? 지금 읽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라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전에 비해 쉽게 짜증과 화를 내는가?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 사람들이 빨리 답하지 않거나 그들의 답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이 난다면 답은 뻔하다. SNS와 기도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은 언제인가? 몸무게가 좀 늘었는가? 지난 7일 동안 운동을 몇 번이나 했는가? 요통이나 두통, 소화불량이 심해졌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는 말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답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섬기는 일에 자원하거나 그런 일을 찾는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적이 언제인가? 혼자 읽고 싶을 때가 점점 많아지는가? 당신의 기여와 노력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느끼는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떨쳐내기 위해 어디에 가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짜증나는지 1에서 10점 사이로 점수를 매겨보라. 상담 심리사와의 첫 만남 이후 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을 본문으로 한 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당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흔히 고별설교라 불린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설교가 가장 길며 예수님의 가장 각별하고 개인적인 심정이 담겨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생애 마지막 날이 임박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다면 그때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것이다. 제자들은 이 시간이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줄 꿈에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곧 어떤 일이 닥칠지 정확히 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혼란과 난관, 불안을 아신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명을 바꿔서 얼마나 버거워할지도 아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오해하고 모함할 것을 아시며 이에 그들이 쉬이 지치고 낙심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하면 실패할 것을 아신다. 그들 방식대로 하면 얼마 못 가 분열하고 다투게 된다. 그들 방식대로 하면 뚜렷한 진전이 나타나지 않아 낙심하고 만다. 자신들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진다. 그들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 서로서로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분노하게 된다. 이 책 후반부에서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그중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과 함께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는 이 여정을 출발해보자. 앞으로 몇 장에 걸쳐 이 구절의 배경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며 여기서는 일단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통하지 않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우리의 방식대로 온갖 애를 쓰지만 보람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꾸준히 노력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아무 소용 없어. 난 도무지 운이 없어. 난 가망이 없나 봐. 더 애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깨닫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을 말해주는 단어는 바로 연결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가지며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거하다란 뜻의 헬라어 메노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서 11차례 등장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해도 아무리 지쳐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말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연결 상태부터 점검하라. 당신은 가지다. 그리고 가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은유.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이 그려지는 서술 방식과 은유를 자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실 때 숨겨지지 못하는 산위에 있는 동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 생명의 떡, 선한 목자로 부르셨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다. 은유는 기억하기 좋을 뿐 아니라 청중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개념을 익숙한 이미지와 연결시켜준다. 성경에는 많은 은유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지배적 메타포라 부를 수 있다. 이는 문학에서 해당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광범위한 은유를 말한다. 지배적 메타포는 모든 바퀴살이 연결된 바퀴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배적 메타포는 개념과 대화에서 다치된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중학교 국어 시간을 떠올려줘서 고맙지만 이제 그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하지만 이 개념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배적 메타포를 찾아내면 큰 도움이 된다. 지배적 메타포는 우리에게 공동의 언어, 뚜렷한 방향, 확고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내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생활 20년 만에 파탄 직전까지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그 부부는 가정상담사를 찾아갔고 상담사는 둘의 이야기를 따로 듣고 적은 뒤에 두 이야기를 합쳤다. 첫 상담이 끝나고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이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저 여자는 끊임없이 저를 공격해요. 저 남자는 항상 자신을 방어하는 말만 해요. 제가 작은 실수 한 번만 해도 곧장 전쟁에 돌입할 태세를 취한다니까요. 휴전을 시도해봤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저 여자는 항상 저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 준비 태세예요. 맞아요.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건 공격받을 줄 알고서 선제 공격을 한 것일 뿐이에요. 상담사는 이 부부가 상담 시간에 싸움과 관련된 단어를 27번 사용했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서로의 관계에 관한 이 부부의 지배적 메타포가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전쟁 이미지가 서로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이 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였다. 공격, 갈등, 싸움, 방어, 반대, 다툼. 그들은 이와 같은 렌즈를 통해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배적인 이미지를 전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적군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상담사는 부부관계를 위한 새로운 지배적 메타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담사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신혼 초에는 그들이 자주 춤을 추러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함께 춤 강습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상담사는 부부관계의 지배적 메타포를 싸움에서 춤으로 바꿔보라고 권했다. 나는 이 남편에게서 처음 이 해법에 관해 전해 듣고는 속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단순히 지배적 메타포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시간이 지나 그가 아내와 함께 다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기에 그래서 뭐가 좀 달라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서로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 하는 게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둘 다 항상 서로 자신이 주도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방어적으로 굴고 싶을 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도하려 했더니 당신에게 발가락만 밟히고 말았네. 그러고 나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관계의 리듬을 어떻게 찾을지 의논한답니다. 전쟁 대신 춤이라는 지배적 메타포를 사용하자 이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되었다. 이 언어는 결혼 생활에 보다 선명한 명료함과 목적을 부여했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얼마 뒤 나는 이 부부의 가정 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삶으로서의 은유를 읽고 나서 자신의 상담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배적 메타포를 찾으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혹시 지배적 메타포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10중 8구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시에서 사용하는 확장된 메타포를 배우면서 함께 들었을 것이다. 에밀리 디킨스의 시, 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 좋은 예다. 디킨스는 은유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위해 시가 시작하는 첫 행부터 은유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준다. 시의 일련을 읽어보라. 희망은 깃털 달린 것. 영혼의 횃대에 앉아 무언의 곡조를 끝없이 노래하네. 혹시 대충 후딱 읽고 넘어갔는가? 디킨슨한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한테는 그래도 괜찮지만 디킨슨은 제대로 대접받아 마땅하다. 다시 돌아가 천천히 읽어보라. 끝없이 노래하는 새는 더없이 강력한 희망의 이미지다. 딸이 중병에 걸려 마음 아파하는 한 노인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낙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절망으로 변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그 노인에게 이 시를 알려주며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했다. 하루는 노인이 산책을 하다가 풀밭에 떨어진 깃털 몇 개를 보았다. 그는 희망이 끝없이 노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그 깃털들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런 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은유는 힘든 여정 내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공한다. 디킨슨의 은유는 그에게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선사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 예수님은 삶이 힘들고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 붙들 수 있는 뭔가를 주고 싶으셨다. 그래서 길가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사무실의 책상 위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긴 화분이 놓여 있다. 흙이 가득한 커다란 화분 속 포도나무와 책상 아래까지 들이운 그 가지들은 나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준다. 남편이자 아버지, 친구, 목사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연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역할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이 역할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언뜻 거하라 또는 연결되어 있으라 같은 말들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인다. 원래 내 스타일은 행동 단계들을 쭉 나열한 뒤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나는 해야 할 일 목록부터 짰다. 나는 내 힘으로 통제하고 망가진 것을 내 노력으로 고치고 싶어 한다. 그냥 붙어있는 채로만 있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연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그분의 가지가 되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